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함순수 목사입니다. 목사로 또 교수로 살아가면서 여러 설교도 했고 강의도 많이 했는데 늘 설교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자라온 동안께서 설교를 하는 것이 영예로운 동시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동안에 뜰 안에서 자라났고 모태신앙으로 동안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있기 전에 빨간 벽돌에 동안교회를 기억합니다. 옥탑에 소년부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여름성경학교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하식당에서 친구들과 몰래 내려가서 라면 끓여 먹다가 권사님들께 엄청 혼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오남리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예배하고 그때 또 주님 영접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지금은 이제 유치원 건물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 뒤에 하얀 집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곳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전공을 정치외교를 했습니다. 과 특성상 사람들이 술 먹고 이렇게 모이는 것을 좋아했는데 저는 그런 모임에 통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숨도 쉬지 않고 교회 다니는 재미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동안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제 허물을 알고 쟤 그때 함순수 아니야? 이렇게 보실 어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제 첫 번째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김현숙 선생님이셨고 네, 박현숙 선생님이셨고요. 네, 이래서 이게 제가 말실수를 네, 송미령 선생님, 홍배식 장로님 정말 욕 많이 먹으면서 교회 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를 여기서 만났고 정말 동안교회는 저에게 너무나 좋고 복된 곳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여기에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누나에게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오늘은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영예롭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동안교회에서 복을 많이 받았고 동안교회에서 배운 대로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도 이렇게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좋은 교회 다니십니다. 네. 저는 동안에서 그렇게 잘 자랐고 신대원을 간 뒤에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12년 사역하다가 숭실대학교 교수로 간 지는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에서는 북한의 교육을 연구하고 있고 또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저에게 어려서 동안교회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믿음을 배웠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제가 동안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집을 보니까 못질을 해야 되는 곳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다가 망치를 사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남편을 깨우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좀 대청소를 하고 전구도 갈고 망치질도 좀 하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하고 아내에게 그럼 망치를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내가 사뒀던 망치가 갑자기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샀던 기억이 있는데 망치가 있는 기억이 있는데 그 망치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이 휘 바뀔까봐 아내는 급하게 나가서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어주고 이걸로 망치질을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 집에는 망치가 있습니까? 화나신 건가요? 망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이 부부는 못을 박을 때 망치를 사용했습니까? 망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망치가 있는데 망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망치가 있는데 망치를 사용하지 못한 이 집은 망치가 있는 것과 같습니까? 망치가 없는 것과 같습니까? 망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집구석 정리를 안 해놔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집구석 정리를 안 해놔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으면 사실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중요해서 자막으로 좀 부탁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으면 없는 것과 같다. 사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날마다 정리해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정리해놔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건이 오늘날에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정리해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리해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지만 특별히 순간순간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가 명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택이 신당동에 있었습니다. 신당동. 여러분 신당동 가보셨습니까? 신당동은 무엇이 유명합니까? 떡볶이가 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래 신당동은 조선시대에 죽은 사람들의 제사해주는 신당이 있다 해서 신당동입니다. 귀신 신자에 집당자를 쓰죠. 당연히 떡볶이 집보다 점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 점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는가 생각을 해봐서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미국의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80%가 점집을 다닌다라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교회 신앙이 없어도 그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2019년도에 한 기독교 신문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30%가 점집을 다닌다는 통계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또 묻겠습니다. 최근에 점집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3명 중에 1명이거든요. 그러면 살짝 왼쪽이나 오른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왜 우리가 점집을 찾아갑니까?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서 가는 것입니다. 이사를 해도 되는지, 우리 아이의 미래가 잘 될지, 이 사업은 성장할 수 있을지, 우리의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은 언제 끝날지 궁금하고 두려워서 점집을 갑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까지야 뭐라고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바로 그때가 믿음이 작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합니다. 이 시점이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미래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간과 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합니다.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점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고 그분의 뜻에 신뢰하며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창조자가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거룩한 사실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정작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리되어 있지 않은 믿음은 사실 죽은 믿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회 학교도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한 아이의 이렇게 일이 굉장히 저에게 큰 기억에 남습니다. 그 중학생 아이였는데 굉장히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아주 모범적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아이가 그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다. 한양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해서 전화가 와서 급하게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아이가 시민성 호흡장애.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혼났는데 좀 과하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과하게 혼났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쇼크를 받아서 숨을 못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바깥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괜찮다고 안심시킵시다. 아, 괜찮아.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자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고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그때 어머님이 옆에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괜찮아. 지금 병원에 있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어? 이게 아닌데. 제가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것이 아닌데 어머니가 계속 괜찮아. 지금 좀 학교 안 가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학교 가다가 실신하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컸는지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저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있었던 공동체가 큰 공동체에서 신방을 잘 안 했는데 그 집에는 신방을 갔습니다. 그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저는 아이가 자퇴했으면 좋겠습니다.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해서 아니면 대안학교로 가면 좋겠습니다. 저러다 아이가 큰일 나겠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저녁 때 가서 어머님과 아이를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대안학교들이 많으니 대안학교로 가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렇지 얘야 대안학교 가도 서울대학교 갈 수 있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숨을 헐떡이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사실 그때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될 때였습니다. 괜찮아, 망하지 않아, 문제없어, 학교 조금 늦게 다녀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우리 하나님께 묻자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어머님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대학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아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여기에서 자녀를 키워보시면 너는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압도적입니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어도 내 아이의 울음소리는 찾을 수 있는 것이 부모들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저도 뭐 설교하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얘들아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제가 말하는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괜찮아,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어머님을 보면서 아, 정리되어 있지 않은 믿음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천의 영역에서는, 삶의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정리되어야 합니다. 제가 동안교에서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믿음은 정리되어야 합니다. 정리되어 있지 않은 믿음은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단언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묻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죽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대충 믿고 교회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에, 그분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 그 정도면 믿음이 대단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장이라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삭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8절을 좀 띄워주시죠. 8절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이삭의 이야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던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이 바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테니, 너를 복으로 삼을 테니 너는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느 누가 안 듣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사회를 좀 생각하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지역신처럼 믿었습니다. 지역신. 다시 말해서 고대 근동의 시대는 지역신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암몬에는 밀곰이라는 신이 있었고 수리아 지역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알 그런 신들이 있었던 겁니다. 동쪽에는 밀곰, 서쪽에 블레셋의 나라 이렇게 각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야훼였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한국은 한국 신이 있고 일본에는 일본 신이 있고 중국에는 중국 신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내 삶의 반경에 한계를 두는 굉장히 제한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야곱끼리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숭수의 하나님이야. 저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가라 하셨고 4절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쉽게 말해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그곳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요. 그 하나님이 지역신이 아니라 동쪽에도 계시며 서쪽에도 계시고 북쪽에도 계시고 남쪽에도 계신 하나님이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역신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새로운 지역신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기가 막히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해서 믿기 시작합니다. 제가 교회 학교에서 설교하면 중학생 애들이 당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대로 삽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상적으로 사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뒤처지고 실패하죠. 고3의 학부모님들이 교회 다닐 거 다 다니고 봉사할 거 다 하면 그래도 인생이 뒤처질까 봐 망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유가 비슷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믿음 생활은 조금 뒤에 하더라도 지금 해야 할 일에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을 그으며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영역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당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찬양하고 아버지여 이 나라를 고쳐주소서 얘기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사업의 영역에는 하나님이 없으며 우리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은 썩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한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지평을 확장하라고 도전합니다.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동안교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크시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다. 이 믿음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믿고 살아요?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실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예배드리시는지 신기합니다. 이곳에 한 1,000명이 좀 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사람당 50kg로 계산을 하면 한 50톤 정도의 하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코끼리의 몸무게가 2톤에서 3톤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코끼리가 이렇게 한 20마리, 30마리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서 이곳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0톤의 하중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심하고 하세요? 이거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 큰일 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곳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올 때 버스 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버스가 여러분을 납치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버스 기사가 오늘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오는데 무슨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이 버스를 이상한 데로 가지고 갈지 어떻게 아십니까? 가끔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떻게 그러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여러분 버스를 타는데도 믿음이 필요합니까? 예, 버스를 타는데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배를 누르면 나를 내려줄 것이고 이것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장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이분은 순교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순교의 믿음입니다. 아니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여러분들의 목에 가위와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고 편안하게 머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순교의 믿음입니다. 제가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22만 건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27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하루에 603건의 교통사고가 나고 있고 1시간에 25건, 4분의 1건의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740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고 1시간에 21명, 3분의 1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얘기하지만 이미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믿고 살고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의심 많은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같이 못 삽니다. 같이 못 삽니다. 스스로도 힘들고 모두가 힘듭니다. 예전에 이 동안교회 앞에 육교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굉장히 오래 다니셨죠. 네, 육교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교를 못 올라갔습니다. 왜요? 육교를 올라가면 이게 무너질 거라고 저는 염려했거든요. 그래서 삥 돌아서 돌아왔습니다.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절대로 정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지하철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 유튜브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잘 믿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쉽게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생각하며 선을 긋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세상의 영역으로 선을 긋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탄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을 보고 살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축소시키고 세상을 크게 보여줍니다.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창조자 그거 없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결정할 수 있어. 네가 판단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같이 살 수 있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같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인생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너의 능력, 너의 잠재력, 네가 가진 경험, 네가 갖고 있는 판단력, 이것이 네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야.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또 오늘날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되라 강하게 도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영어로 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Not by sight.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사이트를 보이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하시죠. 믿음을 굳건히 세웁시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린 나이에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7살에 시작을 했는데 29살에 교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일산에 제가 일산 교구를 맡고 있었는데 하루는 신방 요청이 있었습니다. 신방 요청의 내용을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노부부 어르신들이셨는데 두 분 다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도대체 29살 된 젊은 전도사가 가서 도대체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지?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면 낫게 됩니까? 낫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힘드시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내가 이분들에게 가서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지? 사실 답이 없는 상태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 두 분이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 손자 온 것처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어머 우리 전도사님 젊다고 20대 같아 보인다고. 제가 20대였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막 예뻐하시면서 우리 같이 막 홍시를 내주셨어요. 홍시를 내시면 먹으면서 우리 좀 찬양하자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셨던 찬양이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그걸 박수치면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29살 때 그분들의 압도적인 믿음을 보면서 아 이것이 믿음이구나. 저분들은 어떤 분이시길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분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믿음이구나. 믿음의 거인이 이런 분들이시구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많이 울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 경험이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크신 하나님 안에서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주님은 동서 남북 어디에다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계시며 여러분의 사업터에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있을 겁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시지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것이다. 세상 속에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주님, 크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예나 계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리의 사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특별히 찾아가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존재, 그 은혜, 그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